해방신학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해방신학은 제3세계, 사실은 제3세계라는 한국도 들어가는데, 이 제3세계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미의 정치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신학, 독일의 정치신학을 배웠는데, 그 정치신학이 남미에 가서 핀 꽃이 해방신학이기 때문에 정치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19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0년대에 활짝 핀 꽃이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인물은 카톨릭의 요하네스 메츠, 개신교에는 위르겐 몰트만,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전개한 겁니다. 중요한 출발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 그 끔찍한 신의 침묵, 그 끔찍한 인간의 만행, 혹은 히로시마 사건, 2차 대전이죠. 그 이후에도 신학을, 다시 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수 있는가라는 것이 1970년대 유럽의, 특별히 독일의 정치신학의 출발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메츠와 몰트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기도하였듯이 독일 사람들도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과거의 방식과는 달라야 되죠. 몰트만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 여기저기에서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 죽었고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성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몇몇 개인들이 산발적으로 저항했을 뿐 절대 다수의 독일 지성인들과 교회는 침묵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정치는 교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두 왕국 이론, 혹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와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히틀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한국에서는 사실 안개부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지만 뭐 별로 저항을 못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안기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들의 설교까지 감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행동, 그것은 독일 교회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게 되자 독일 사람들은 참회하기 시작을 했고, 정치신학은 남미 해방신학과는 달리 가해자들의 참회를 통한 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3세계 해방신학인 남미의 해방신학은 가해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들의 신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는 정치와 신앙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같은 이슈이지만, 한쪽은 가해자들의 신학이고 다른 한쪽은 피해자들의 신학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뒤돌아보아 무엇을 반성했느냐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신앙에 대한 이해가 틀렸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그들은 사사로운, private thing, 사사로운 것, 내면의 것, 남들이 보는 데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신앙의 팔사사사, deprivatization of faith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그동안에 설교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설교를 해왔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설교는 소위 politically incorrect,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politically, 정치인들이 볼 때는 괜찮지만 신학적으로는 incorrect입니다. 그것을 탈이데올로기화, 복음의 탈이데올로기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그동안에 선포한 설교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본의 아니게 세터스코어 현상, 현상체를 말하는데 사실은 기득권을 말하는 거죠. 기득권을 협력, 동조, 묵인하는 정치적으로 불순한 세력, 정치적인 신여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앙의 탈사사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설교는 결국은 이데올로기, 기득권의 신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의 반성.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아직 정교 분리의 원칙,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 세상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에 깊이 몰두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식을 잘 둬서 빨리 은퇴하고 남는 시간에 가주마켓 앞에 나가서 예수 천당 그거 열심히 외우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자기 남은 여생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는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는 동안에 이 세상에 기득권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연장하고 약한 자들을 계속 짓누르게 되고 교회는 저 세상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비정치적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재적인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innocent, 정치적으로 순진한, 무죄한 신학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종교와 정치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마 워싱턴에 있는 일부 권력자들의 음모일 겁니다. 그것은 결코 미국의 건국 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심각한 음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 그것은 스테토스코와 현 상태를 문제 없다고 시인하는, 동조하는, 협력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을 통하여 독일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배운 신학적인 교훈입니다. 이 가해자들, 강자의 편에 섰던 이 독일 사람들은 예수의 이웃사랑, 원수사랑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풀어봅니다. 적의 공격에 대하여 나를 어떻게 지킬까?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격적이고 야만적인 적들의 공격에 대하여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의 원수 사랑의 길을 가고자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나를 어떻게 방어할까라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이제는 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퍼붓고 있는 그 적대감, 그 적을, 적대심을 어떻게 하면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지 무방비 상태인 나, 그리고 공격적인 적, 그 사이에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남미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몰트만이나 독일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유대인들은 이 독일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마 말했겠다. 그러나 어쨌든 몰트만은 예수의 이웃사랑, 원수사랑은 그 용서의 복음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 점에서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해방신학은 용서의 복음 그런 거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 자기네들이 용서받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 하죠. 남미의 해방신학은 용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경의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몰트만과 요하네스 메치의 말 정치적으로 이노센트한 신학은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실감하실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라디오를 들어보면 톡쇼 혹은 TV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주 심심찮게 듣습니다. 뭐 예수 믿고 변했다. 소망사항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 이래로 전 세계의 지성인들의 비난에 의해서 독일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이 참여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유대인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직국계도 저는 그들에게 독일 사람들을 당신들이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적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자기네들은 그런 걸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정직한 얘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독일의 정치 신학을 보고 이게 참여한 자들의 신학이라고 말하겠느냐?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은 결국은 독일에서는 태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바다 건너 멀리 남미 대륙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고 독일 몰트만 정치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을 향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했다고 욕을 바가지를 하죠. 남미에서는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피억압자가 억압받는 강자를, 부자를 용서한다. 그건 정의에 어긋나는 강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독일 사람들은 남미 신학자들을 가르쳐서 이 남미 신학자들은 기독교 절반, 마크스 절반이거든요. 너희들은 마크스도 오해하고 예수도 오해하고 마크스가 독일 사람 아니에요. 너희들은 좀 엉터리다. 남미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했건 마크스를 오해했건 그건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가난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대치 뭐 역사적 정통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배부른 눈에 들이는 해봐요. 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신학자들하고 해방신학자들하고의 심각한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죽었죠.
아니 그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해방신학이 1970년 초부터, 60년 말부터 등장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게 70년대 말이거든요. 이야기는 간간히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8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전 세계가 남미의 해방신학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신학도 바뀌었고 사고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은 늘 겉으로는 세계 평화, 인도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언제나 이 사람들은 아주 남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얼마 전에 중공하고 뭐 조류할 때도 홍콩 반환하고 그럴 때도 그랬잖아요. 이 중공에 아직도 인권 문제가 남아있는데 중공을 무역에 있어서 그 특혜를 주는 최혜국 대우를 계속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막 논란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미국은 외교를 함에 있어서 국익이 아니라 인권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미국은 겉으로는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국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언제나 우리는 인권천에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익을 앞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미의 해방세나 이제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변화가 많은 영향을 줬죠. 그 외부의 압력도 되고 내부에 남미 내부에서 소위 이 게릴라들, 레지스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변화보다는 그 내부의 변화일 거예요. 한국 사람도 대통령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꿈같은 옛날 얘기예요. 그건 안 돼요. 남미 사람들은 그런 식에는 어프로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달라요. 왜 달라지는지를 조금씩은 알게 될 겁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역사적인 어떤 그 핵을 굽는다면 1968년 남미의 주교총회,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99%가 캐톨릭 신학자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신학은 캐톨릭 반, 프로테스탄트 반인데 남미라고 하는 특수한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게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1968년에 주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주교들이 남미의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 쪽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미의 해방신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요한 학자들은 누구냐?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스타보 구티에르츠, 그 다음에 후안 루이스 세군도, 레오나르도 호프, 제안 소브리노, 미구에 보니노. 보니노는 감리교 사람입니다. 멕시코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신학적인 기본적인 질문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구원이라는 것과 남미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해방, 이 두 말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질문한 것은 다르죠. 아우슈비츠, 다시 말하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침묵을 지킨 교회가 지금도 신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가? 그게 독일의 전체 신학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굉장히 사변적이죠. 근데 남미에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일제시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 소위 그 내판 자본이라고 해서 외국 세력과 야합하고 있는 귀족들이 잘 살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절망과 지하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방, 정치적인 해방이죠.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해방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독일의 정치신학은 참회하는 자의 신학이라면 남미의 해방신학은 해방꾼들, 억울한 사람들의 신학입니다. 코레스 신부가 아마 해방신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될 겁니다. 성탄식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그러죠. 성탄식을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성탄식은 교회 차돌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차돌이에서는 미사고 미사의 핵심은 설교가 아니고 유카리스트라고 성탄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차돌이 예배 핵심이다. 우리는 설교하지만. 근데 토레스 신부가 어느 날 노동자들 억압받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와야 될 자기 교인들이 안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해방운동을 하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프레스부가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이 해방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프레스부는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나는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억압받고 희생받는 동료들과 함께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했죠. 그것이 해방신학이 그 신학자들, 신부들이 해방신학 운동에 가담하게 된 그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로메로 신부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있다가 보니까 신부들은 다 기적들이 가설죠. 보니까 자기 교인들이 안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게 죽는다죠. 제가 에머리에서 공부할 때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신학생들이 남미에서 온 신학생들 있어요. 걔는 심심하면 남미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은 자기 동지 누구누구가 죽었다라는 얘기. 근데 내가 여기 앉아서 그 남미 사람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미국이거든요. 자본주의. 이 적들의 신학을 내가 여기서 배우고 있어야 되느냐. 그 친구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남미의 현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저항운동은 일어났고 지식인들, 종교인들, 학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했죠. 자세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미국 그 억압자들의 편에 서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는 그 예수회에 있는 그 신학자들 수녀들 6명인가 8명이었는데 외출한 두 사람 남고 떼죽음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전쟁 한가운데서 해방신학은 탄생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독일의 정치신학이 탄생하고 1962년에서 65년까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죠. 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캐톨릭을 중세의 원시적인 야만적인 종교로부터 20세기의 첨단의 진취적인 종교로 거의 오픈 카톨리시즘, 열린 캐톨릭 교회로 하루아침에 바꿉니다. 그 교세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 23세 이 열린 캐톨릭 놀라운 변화, 이런 것들이 남미의 많은 캐톨릭 신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때를 같이하여 1964년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브라질의 로이어, 법학도가 그런 로이어가 된 다음에 로컬 노동조합을 후원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본격적인 해방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는 교수가 됐죠. 이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로이어 출신 교육자가 일단의 친구들과 더불어 그룹 토의의 결과로 1964년부터 의식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래 영어도 아니고 포르투갈 말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단어를 전 세계에 보급한 사람은 헬더 까마라라고 하는 또 다른 주교지만 어쨌든 이 파울로 프레이리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 해방의 교육학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됐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1980년대 한국 학생들도 끝없이 교정에 모여서 혹은 오후에 지하실에 모여서 소위 의식화 작업을 했죠. 그 의식화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1964년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이론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8년 7월에 구티에르츠라고 하는 대표적인 해방신학자가 해방신학도 거리라는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바로 그해 여름에 남미 주교회의, 메델린 회의가 열렸는데 이 메델린 회의의 중요한 이슈는 The World of the Poor, 가난한 자들의 세상을 교회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신학은 히틀러를 발견한 거예요. 히틀러를. 근데 1968년에 남미 네덜란드에서 열린 지교회의에서는 남미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이거를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한국은 이런 짓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교회 목사들이 뭐 총회한다, 뭐 한다, 모이면 신학적인 테마를 정한 거는 거의 없어요. 노회장 뽑는다, 감독 뽑는다, 그래가지고 몇십억씩 들어가서 정치는 하지만 사람 뽑는 거. 무슨 그 시대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것은 가끔씩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것도 주로 이제 기장교회, 한신 출신들, 그 기장교회에서 아주 가끔씩 하고, 본격적으로는 자기 교인들이, 선교의 대상인 자기 백성들이 정말로 문제 삼고 있는 그 문제를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신학적인 이슈로 삼았다. 이거는 사고방식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에다가 비교하냐면은 아마 아침에 밥을 먹다가 TV를 켜보니까 이 소위 eating disorder, 다이어트 해야 되는 사람을 뭐 운동하라 뭐 다이어트하라 뭐 그게 아니라 카운슬러 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정서 불안 이거를 치료해야 이제 낫는다 이거. 그래서 거기에 뭐 의사도 나오고 그 사춘기에 여학생도 이제 간증하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 이 체중이 늘어나는데 체중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정신과 의사한테 간다. 그 이슈가 다른 거거든요. 보통 상태로 생각할 때 이게 많이 다른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이게 교회 오면 되는데 교회 와서 욕심을 다 버리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 이르는 다이어트 필요 없을 텐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는 어떤 이슈 이것을 누군가가 남의 분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문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1968년에 저희 베이타 남미 주교총회의 큰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열리는 남미 주교총회가 1978년에 열려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해 늦게 79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3차 남미 주교회의에서 푸에블라의 회의에서 해방에서 나간 방향을 전환합니다. 해방에서 낮에 방향의 변화는 코레스 신부가 물었던 질문 억압의 상황 우리 교인들이 정치적인 억압 상황과 맞서 싸우다가 희생당하는 이 불의한 상황 한가운데서도 신을 찬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1979년에 남미 주교회의가 공식적으로 예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하여 화란에 있는 실레베스 같은 신학자는 미국 CIA가 배후 조정을 했다라고 그의 신학적인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미확인의 정보입니다. 이건 알 대단이 없습니다. 해방 신학이 보다 레디컬해진 것이 아니라 해방 신학이 좋게 보면 성숙한 거고 나쁘게 보면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거의 해방 신학의 스피처 이렇게 영상의 핵심입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동지들과의 연대성 속에서 그들은 초월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한국의 민중신학은 여기에 가지 못하다 파괴된 거예요. 한국의 민중신학은 싸움은 잘했어요. 싸움은 잘했고 한때 국회의원이 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걸 실패했고 그래서 민중신학의 영성운동 영성의 신앙생활하고 연관되는 걸 말하는데 그거가 실패했고 그래서 흐리기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1979년이나 1980년 이후로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신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발전인지 초기의 해방신학의 수정인지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후 10년, 80년대 말, 90년대에는 해방신학은 또 한 번 진로 수정을 합니다. 이런 한국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게 해방신학은 스케일을 넓혀서 해방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 자본주의와 현대 기술공학이 지구 전체에 대하여 자행하고 있는 생태계적 파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사회적 생태계 신학, 해방 생태계 신학으로 범위를 훨씬 더 넓힙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생태계 신학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남미 가난한 사람만의 해방이 아니라 이후에 IMF 시대와 같은 이 자본주의와 결탁되어 있는 이 은행들이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위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공예산업을 해외로 자꾸 빼돌립니다. 해외로 자꾸 빼돌리고 한국이 그 전형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IMF라고 하는 또 다른 손을 보내가지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빚독촉을 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해방신학자들은 남미에서 이런 IMF 시대를 겪고 뭐라고 말하냐면 IMF가 원하는 대로 빚을 갚으면 그건 안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모든 냉동시설, 에어컨에 사용하고 있는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개발했습니다. 근데 개선세계, 개발도상의 국가, 한국 같은 나라는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마을, 사무실이 부지기수인데 미국은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섰고 이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연구를 오래전에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에어컨 시대도 아직 충분히 안 왔는데 에어컨을 쓰면은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이걸 못 쓰게 하고 여기다가 비싼 벌금을 내게 하고 뭐 이렇게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새로운 그 프레온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액체를 공급하는 싼 기술을 보급을 안 하고 이걸 비싸게 받아놓고 지구를 살리고 싶으면 수연가스를 만들기를 중지하고 그거 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전 세계에다가 보급하면 지구는 당장이라도 보호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대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겉으로는 인권이 어쩌고 해외에다가 기술을 뭐 전수한다. 그건 다 거짓말. 실제로 그들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 미국 중심의 월드 오더 이거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따고 잡다고 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건드리면 그 누구하고도 미국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자들 아무리 레디컬한 신학자라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미국의 신학자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개인감정으로 싸우려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PhD를 받은 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받은 거예요. 영어를 제가 잘 할 수 있으면 그 미국 사람들의 그 고약한 마음을 감정이 상하지 않고 차근차근 싸워서 혼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서투른 영어 실력으로 그게 되나요? 이렇게 싸우다가 아이고 선생님 오십니다 그러면 아 이런 봐라 쓸만하네 그 보장 딱 찍으면 PhD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학 박사들은 조금 다르는지 모르지만 이 신학이나 인문과학에서는 뭘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의 권위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디컬한 교수들에게서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마음이 진짜 열려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그 슈퍼파워, 미국의 이 제1질서,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면 어렵네요.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화 이 사람들은 일부에 대하여,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빚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선생님은 그걸 갚으려고 애를 쓰고 부서소송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를 갚으라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우리는 70%밖에 못 갚는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논리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누가 달라 그래서 지네들이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30%는 어떻게 하냐, 30%는 해외 기술하고 의존하고 있고 국제 무역을 하고 있는 이 기업, 국내 기업들에게 이 30%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와 노동자들의 후생을 위해서 내리기 써라. 그래야 이게 나라가 산다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도 이 새로운 해방 신학을 좀 배우면 IMF 시대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해방 신학 하는 사람들이 이 남미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해방 신학은 굉장히 스케일이 작게 미국의 자본주의와 자기들 싸우는 거, 그 싸움에 연연했는데 지금은 많이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 남미라고 하는 게 그 지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산소 공급처인데, 그게 햄버거 농장, 뭐 이 펄프 그런 걸 위해서 레인포레스트 뭐 깎아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 문제와 해방신학이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빈곤만이 아니라 지구의 황폐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스케일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냥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방신학의 주요 개념, 내용에 들어가겠는데요. 우선은 먼저 이 해방신학의 배후에 있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conscientization,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양심화, 그 단어가 그 비슷한데, 그 의식화라 그러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교실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버클리에 있는 사회학자가 남미의 해방운동을 하고 있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작업에 대하여 지식인들이 그 무지몽매한 가난한 대중들을 선동하는 계몽주의적인 지적 우월감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계몽운동을 하고 야학운동을 하고 했을 때 아마 그런 비난을 했겠죠. 이 지식인들이, 소수의 이 앞서가는 지식인들이 이 잘 살고 있는 무지한,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살살살 비춰드려요. 결국은 뭐 해방이다 뭐이다 해놓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거다. 그런 비난은 아마도 역사를 찾아온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남미의 해방의 교육학, Pedagogy of the Oppressed,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에 대하여, 그것은 선각자들이 자기네들의 욕심을 불태우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무지한 대중들을 선동하는 소위 대중조작이다. 김대중 선생님 정부로부터 그런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대중조작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하던 그 문제에 남미 그 레지스탕스 게릴라를 친구로 두고 있는 그가 벌떡 화를 내고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공장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파울로 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식파라고 하는 역사를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해서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은 너희가 운명 탓도 아니고 부지런하지 않았도 아니고 재주가 없었도 아니고 누군가가 너희의 모동을 자꾸 착취하다 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에다가 단어만 넣어주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어를 넣어주는 거다. 그 남미에서 온 그 신학생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물러가라 그러고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단어만 주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자각 그것이 빨리 생긴다 이게. 이거 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론적으로 한참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시골에 있는 그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시골 할머니들하고 얘기해보고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복잡한 신학이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오래 산 할머니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게 거짓말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면 그러면 금방 알아요. 목사님들은 잘 못 알아듣지만 할머니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80년을 예수 믿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럼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하나님이 아니라도 알거든요. 맞죠? 근데 그 자손들이 누가 복 받고 누가 복 못 받는지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는 도대체 모를 일이야.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후손들이 복을 많이 많이 받는다. 기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신학생들은 몰라도 할머니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의식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억압받고 있는 고통의 경험을 그 리얼리티를 그 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 개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거의 의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화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경험을 이어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공포가 차있기 때문에 그 공포를 넘어서서 의식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서 해방을 위하여 행동에 참여하는 건데 그거를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단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는 게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도 같은 걸 경험했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원한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 게 길들여 돼 있어요. 그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 익숙해진 세상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울로 프레이리의 이 도육학, 의식화 같은 것이 해방신학의 중요한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잠깐 쉬고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해방신학은 해방신학에는 사실상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해방의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의 해방입니다. 일단 해방의 신학은 가난한 자들의 해방을 주제로 하는 신학이고 신학의 해방은 정치신학에서 신앙의 탈서사화, 복음의 탈이데올로기화를 하듯이 지금까지 무심코 억압자들 편에 섰던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의 신학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이 두 번째 부분 때문에 남미의 해방신학이 바티칸 교황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거는 로마 바티칸에 뭐 다른 애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교회를 비판했을 때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프 신부, 레오나르드 보프 신부 같은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한국 매스컴에서는 보프 신부가 그 옷을 벗은 것이 무슨 바티칸에서 볼 때 기독교의 복음을 공산주의와 섞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만, 캐톨릭에서는 다른 것은 다 비판해도 교회의 하이라키, 질서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자들이 아무리 개방적인 것 같아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만은 그것은 금기사항입니다. 네, 오늘 바티칸에, 파키스탄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인도에서 했으니까 파키스탄에 했는데, 클린턴은 지금 노발 대발하고 난리죠. 그러나 뭐 종이 호랑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적인 우위, 이것이 흔들리면 뭐 가짜학교 난리를 치듯이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캐톨릭에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도 괜찮은데, 교회의 질서를 비판하는 신학은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신학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스핑이 교회에서 쫓겨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드 보프 신부가 교회의 질서가 억압적인 사실을 지적했을 때 교황청에서는 점잖게 불러서 경고를 했고, 보프는 자기의 신학을 바꿀 수 없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말았죠. 이런 일들을 볼 때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죠.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권을 먼저 앞세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민중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의 큰 차이는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민중신학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도중에서 유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민중신학은 영성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민중신학은 기독교 전통 자체에 비판하는 작업, 이 두 번째 작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민중해방운동을 하는 길거리에 있는 노동자, 감옥에 간 지식인들과 연대하는 일을 했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빙자하여 억압자들 편에 선 독재정권에 편들었던 교회 질서에 대해서는 민중신학은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부터는 박해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방신학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들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지금 영웅처럼 대접받고 있는 그 위대한 박정희 각하, 그분의 공로를 여러분은 기억하실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1961년에 등장했을 때 제일 처음 내건 것이 절망과 기아성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정권을 이해한다 그러는데 그건 안 했지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박정희 씨가 큰 문제로 부각시키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그래서 그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편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깡패들을 포탕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이승만 정권 때는 그 깡패들이 참 거리거리에 많았는데, 박정희 씨가 등장하면서 어쨌든 깡패들을 나중에는 다시 풀어서 썼지만, 일단은 깡패들을 소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속 시원해 했고, 학교에서 혁명 공략을 외우면서 절망과 지하선상에서 허덕이는 인민생고가 언제 해결되나 그렇게 꿈에도 풀었던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Development. 남미에서도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기술을 도입하고 도입을 시키고 개발을 하고.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박정희 씨는 일본에서 돈을 끌어들이고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개발보상국가 뭐 이렇게 해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남미의 경험으로는 남미의 그 광대한 노동시장 그 농촌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이것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이 영혼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박정희 씨가 경제 개발을 얘기하고 있을 때, 남미에서는 사회 정치적인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시나 그럴 때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작업도 아니고, 가난을 해결하기는 해야 되지만, 기술을 개발하여 하겠다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집안의 도둑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집안의 도둑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집안입니다. 자본주의 세력에 편승하고 있는 자기네 안에 있는 그 외세들, 이 사람들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과 남미의 경험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개발 이론을 통하여 지금 경제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요즘 이 거품이 자꾸 빠져서 어떻게 된 건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텐데, 어쨌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는 영혼 구원과 경제 개발,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해방, 그런 겁니다. 해방이라는 건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그다음부터 이 가난의 문제는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누군가가 강한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의 결과요,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거죠. 한국의 민중신학은 신학을 누가 할 거냐? 민중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이 뭐가 되는지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학하는 주체가 되거든요. 근데 남미의 해방신학은 신학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골, 이라는 점에서, 주제라는 점에서, 그 이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신앙이라는 말을 철저하게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한국 교인의 90%가 근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본주의자들은 조리, doctrinal belief, 조리 신봉, 동정녀 탄생, 뭐, 천지 창조, 예수 재림, 뭐, 육체 부활, 이런 교리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의 실존주의 신학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내 삶의 위치를, 자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인텔렉츄얼하게 해석을 했다면, 경건주의자들은, 18세기의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비밀스러운 거고 내면적인 거다.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것이 이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이죠. 근데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팔로잉, 예수의 발자취를 팔로잉,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 이제 마크스의 프락시스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영어의 프랙티스는 모든 액션, 행동을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프랙티스는, 그래서 영어에서도 요즘 프랙티스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그래서 마크스의 말인데, 해방을 위한 액션만 프락시스라는 억압적인 혹은 해방과 상관없는 프락시스는 프락시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프락시스를 내가 프락시스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예수가 뭐 했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2절, 18절에서 20절, 해방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 그것이 예수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 신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해방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묶인 자들에게 해방을 주듯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많이 망설이거나 머물릅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벽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이 5번 후에가 신심함을 마치거든요. 디투어가 있습니다. 디투어를 뭐 히스패닉 말로는 뭐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요. 여기 5번 후에 가다 보면 영어 디투어라고 쓰기 전에 무슨 신스패닉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야, 이 5번, 이 밑에는 이게 미국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디토란 말보다 먼저 나오는데 이 남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following Jesus 안 해요. 디토 합니다. 거기는 안 가요. 적들 앞에서 백기를 들면 일이 달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스톱하고 디투어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해방신학자.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따라간다, 이게. 그것은 우리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 간다, 이게. 그러면 우리 다 죽는 데. 그 로메로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영화가 다 끝나고 그 밑에 보면 자막이 나요. 영화는 다 끝나고 로메로라는 이 남미의 주교 대주교의 얘기인데 그 꼴통 보수 공부만 하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얘를 주교시키면 세상이 조용하겠다, 미국 사람도 좋아하겠다 싶어서 로메로를 주교로 임명하는데 지금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교가 돼가지고는 공부 못하잖아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네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담해서 해방신학을 이야기하다가 그 미사 집전하는 데서 그냥 총 맞아서 죽거든요.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하여튼 죽는다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다 끝나고 그 밑에 그 영화하고 상관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면 지금 이 순간에 그 후에 뭐 2만 명 등등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방운동하다가 죽었다는 마지막 자막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우리는 폭력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폭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로메로 영화 밑에 자막에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동료 만 명, 2만 명 유대인처럼 또 죽는데 그러려니 이 자본주의 앞가지 노릇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라 선량한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놈 몇 놈 죽이는 게 훨씬 더 이 숫자적으로 보면 이게 좋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리웹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각부가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계산을 했대. 이 사람이 방송이나 뭐 전도하면서 많이 모금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큰 돈을 걷어가지고 모금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주식을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때 빌리그램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아프리카 열 사람밖에 더 건지냐? 내가 좀 돈을 뿔려가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 만 명쯤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래가지고 뭐 대충대충 넘어갔다 그래. 제가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는 다 자기네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논리를 씁니다. 저는 이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그 반태로 지금 덕을 용서하는 그 덕들이 우리의 선량한 동지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수의 집가가 미안하지만 우리는 디투어한다. 안 간다. 그래도 크리스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확실하고 정직한 것 같아요.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해방, 그것은 종교적인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 혹은 해방의 새 차원이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의 중요한 공헌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마크스에게서 배운 거죠. 정치신학이 이미 마크스에게서 배웠는데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Institutional evil, 제도적인 악. 한국에서 허파돈이 나고 난리를 치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소를 팔아가지고 자신은 장가도 보내고 학비도 보내고 뭐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뭐 해외에서 고기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그게 바로 제도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왜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남미 해방신학자들의 접근 방법이에요. 그 LA에서 전혜인 목사라는 분이 열심히 홈리스 피플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이미 8년인가 했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했어요.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제가 그분 보고 직접 그랬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위대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 홈리스 피플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 개개인이 게을르거나 크레딧이 나쁘거나 이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부자들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것, 그 트레디션한 체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선, 그 잘하는 거예요. 그 세군 난 뒤, 그 잘하는 겁니다. 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랬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하는, 구제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한 끼에 밥을 주더라도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억압된 사람,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이게 폭발을 하여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그 분노가 이만큼 생기 터질라 그럴 때 가서 푹 찔러가지고 동전 집어넣어가지고 에이 간수지 뭐 이렇게 분노를 완화시키는 그리하여 기득권자들을 편드는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남미의 해방신학은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는 자선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이노센트, 정치적으로 무죄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신앙이나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그렇게 안 봐요. 지금은 민주당이 지지하니까 당신이 투표를 안 하면 그건 민주당. 클린턴 정권은 없는 거죠. 어쨌든 변화가 안 일어날 테니까. 그것이 바로 대화 해방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하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와 제도적인 모순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발상이 나오려면 한국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IMF 사건도 이게 뭐 그 IMF라는 뭐 말 자체도 그 넌센스라고 봐요. 그러나 뭐 김영삼 씨, 노태우 씨, 전두환 씨 등등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개인의 비리로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싸우다 싸우다 손들고 말았죠.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법 제도 잘못된 거 얘기하려면 한없이 긴데, 그래서 이거는 세월이 언제쯤 지나야 될까? 우리가 남미 사람 보면은 우리 식당에서 청소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의식에 있어서는 좋잖아요. 내가 보면 한국 사람들 이 신학 수준으로 본다면 밑에 있어요. 그 안에 해방신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화, 해방은 역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의 역사의 주인이냐 아니냐. 왜 공짜가 아니죠? 내 탓으로 내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편안하냐 아니냐.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질문은 내가 억압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인 것은 내가 내 운명의 내 역사의 주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잘 만난 덕에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해방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내 역사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실패했다고 할 때라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미 사람들 조금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역사의 주인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운명의 자기 역사의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 말하자면 그것은 죄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셔서 천하를 다니며 전도할 사람 개종자를 찾아놓고 개종한 다음에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 오늘날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인 이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구원과 대의 차원에서 본다면, 멀쩡한 사람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세례를 줘가지고 자기 역사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이나 예수나 그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공짜로 천당 가려고 빈손으로 가려고 덜레덜레 그냥 가는데, 그래서 복음성에 보면은 뭐 차표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있는데, 무인승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가 자기 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해방신학도 신학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신과의 단절, 신과의 소외, 그것이 죄라고 보고 화해는 결국 신과의 연합이고 화해이죠. 구원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마더 테레사의 병상 그 일기, 자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그 일기에 보면 그 마더 테레사의 사상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해방신학을 의미하는 걸까. 내 마음 속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역사 현장에서 실제로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과 빈곤에 대한 것을 신학적인 주제로 삼았다. 이 대목에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높이 찬양한다. 뭐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방이 잘못된 거고, 처방이 잘못된 거고, 많은 교회가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안에 중보금교회는 이 세상에서, 물론 저 세상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자되는 길이 있다라고 박정희 씨와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박정희가 도영기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고, 오늘날의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는 순복음교회의 도영기 목사의 해방신학, 가난으로부터 해방신학을 전폭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거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 가난으로부터 해방신학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방법이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박정희 씨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고,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얘기했는데, 서대문 내거리 여의도에서는 11조 많이 내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랬는데, 그 됐는지도 모르죠. 뭐 여의도 교회가 부자가 된 거 보면 되긴 된 것 같아요. 자, 물질적인 빈곤, 가난에 대한 세 가지 이해를 해방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가난은 물질적인 빈곤이고, 이거는 치욕적인 것이고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운명을 잘못 타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희생당하는 것이다. 욥기, 아모스서, 이사야 등등에 나타나 있는 건데, 이 물질적인 빈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이 빈곤은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정신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난. 그것은 위에 있는 치욕적인 가난과는 달리 종교적으로 긍정적인 가난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Spiritual childhood.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남미 해방신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국의 민중신학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한국의 민중, 많은 민중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 기도에 꼭 넣잖아냐. 근데 남미 해방신학은 그 제목을 그렇게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뭐 해방신학자들도 다 동일하지 않지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죠. 그래서 만나는 바로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갖다 놓으면 썩어요. 조금 갖다 놓으면 불어나서 그거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적게 해서 그냥 가서 드셔다 놓으면 그저 하루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신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언제가 절정이냐 하는 트레디션이 많이 있어요. 신해산 트레디션도 있고 다윗 때가 최고다라는 트레디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은 모세도 아니고 신해산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 광야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정말로 충고하게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학파가 다른 거죠. 광야 트레디션이라고 하는데, 그 광야 트레디션에 의하면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적이 한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전승에 보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심심하면 배신하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하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 갈라서 해야 돼. 그래서 이 트레디션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전승을 보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모범적으로 살았고, 어떤 전승에 보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나쁜 짓만 골라 하는데, 그 광야 전승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남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트레디션의 그것을 배경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통에 의지해서 사는 그래서 openness to God,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이라고 사람들은 설명하고, 그 극치가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방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거는 말이 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와 있는 해방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누가복음 가난한 자들의 교회고 마태복음 부자들의 교회예요. 합해가 아니라 마태복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인데,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경험은 가난한 거는 축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식으로 할 거냐, 누가복음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식으로 해석하여 빈부와 상관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사는 정신적인 빈곤,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그 청빈, 뭐 이런 것을 의미할 거냐? 누가복음 6장 20절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을 받는다고 했느냐? 여기서 해방신학은 둘로 갈라집니다. 구테르스는 이게 초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점잖게 해석하고, 후기의 해방신학, 한국의 1980년대 민중신학,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들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난한 자, 그것은 구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가난한 건 창피한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극복의 대상인데, 이 1980년대 극단적인 민중신학과 그 다음에 그 남미의 해방신학자들 중에 과격파들은 가난한 자들은, 이거는 마크스의 사상입니다, 특권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적인 것이 아니고 마크스의 사고방식입니다. 마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 사상에 보면 가진 사람, 기득권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미래가 태어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취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실로 보면 기분이 나쁘지만, 미래를 향하여 본다면 인류 역사의 희망은 가진 자가 아니라 못 가진 자들, 빼앗긴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빼앗긴 자들은 특권층입니다. 미래의 사회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중신학, 80년대의 민중신학을 좋아하는 모든 학생들, 지식인들, 그리고 과격한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빈곤은 수치스러운 것,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특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테르스 같은 이 카톨릭 신부는 조금 온건합니다. 빈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미덕이 된다면, 그것이 특권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신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좋은 눈이 천당 간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곤란. 내가 도덕적인 결단을 통해서 천당 간다, 이래야 이게, 뭐 이게 말이 되는데, 내가 재수가 좋아서, 부자가 못 되고 누군가가 내 걸 다 훔쳐가고 내가 알거지가 돼서, 그게 내 공로가 돼서 천당 간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 그 자체를 역사에 특권적인 위치에 놓는 것에 대해서 구티에르츠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게 구티에르츠의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후기에 가면 갈수록 남미의 해방신학은 마크스의 사상을 거의 수정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크스의 사상은, 역사의 신앙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크스의 사상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소수 예언자고, 이 극도의 곤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사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염되지 않았고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구티에르츠는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구티에르츠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과 마트,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와 있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조화시켜서 스스로 가난해진 자라는 새로운 의미의 가난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가난은 희생의 결과, 내가 착취의 결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희생당했다라는 상징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가난은 적극적인 사랑과 해방의 행위로서의 가난입니다. 이 멕시코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요. 여전에서 본다면 부자들도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유지하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못 간다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 솔리데리티라는 게 해방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솔리데리티와 레지스턴스, 저항하면서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수동적인 가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가난, 이것을 구티에르츠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티에르츠의 초기 신학이에요. 후기로 가면 공산주의자 마크스의 사고방식을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아마 그것이 남미에서는 먹혀 들어갔을 거예요. 너희들은 오염되지 않는 특권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난이 뭔지 알면 그런 말은 하나 못할 거예요. 해방신학이 이 구티에르츠는 아닌데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였을 때 한 10년쯤 후에 여성들이 등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우성친 거예요. 여기에 가난은 가난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아무리 레디컬하고 해방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급의 이익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들만의 인디안들도 제외되어 있다고. 얘네들은 인디안을 또 억압하거든. 그래서 여자와 인디안을 억압하고 전통적인 주류인 너희들 백인들, 걔네들도 백인들. 너희들만의 해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성 해방 신학이 그들을 이 빈곤에 대한 오해, 이것을 얘기해줬죠. 그래서 이 가난한 그 자체가 특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성신학 앞에서 남미의 해방신학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성해방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을 레디컬하게 비판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대학가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뭐 신학을 이야기한다, 그 자체는 네가 가난하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해방신학은 전통적인 중세의 그 청빈사상,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부자가 된 것은 중세의 청빈사상 때문입니다. 청빈사상은 열심히 일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 부자가 되죠. 그래서 중세의 청빈사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재산을 많이 확보한 부자가 됐죠. 따라서 이 청빈사상의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오늘날 남미의 카톨릭은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쓰면서 그 결과로 가난해져요. 그래서 청빈 그런 거는 딱 신화적인 거예요. 가난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Glorify, 신령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미국에서 빌리그램이 born again 그런 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범퍼스티카에 보면 아직도 born again, born again Christian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남미에서는 born again도 좋지만 born again 한 번에 가지 안 된다랍니다. 세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제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한 번 더 거듭나는, 이제 거꾸로 세상을 향하여, 이익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보내긴 해야 이게 교회지. 한 번만 보내긴 한 거. 불교적으로 말하면 소승불교거든요. 다시만 탄당하려고 그러는 거. 이 더러운 속세를 비난하면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born again 한 교회가 되고 싶으면 두 번 born again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때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80년대에 자기네들이 서클을 베이스 커뮤니티, 남미에서 말하는 기초 공동체다, 한국에서 뭐 민중신학자들은 풀뿌리 공동체다, 뭐 바닥 공동체다 그러는데 그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거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남미에서 해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소그룹들을 베이스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은 사제가 집권하는 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모임이 아니고 너희들은 가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지네들이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남미에서 쓰니까 이 말이 이 차별이 국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은 가짜다 그 말인데 뜻도 모르고 좋은 말인 줄 알고 아 우리도 베이스 커뮤니티다 이게 뭐 바다 공동체다 이건 좀 곤란한 거. 그거는 논센스입니다. 남미의 이 캐드릭에서는 교회, 다른 거 다 잘해도 미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빵을 나눠주자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대신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거기에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증언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해방운동을 하는 많은 작은 공동체들이 생겨서 해방운동을 끌어갔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남미 해방신학자들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생각거리 하나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든다 이래요. 여러분 그 옛날에 빨치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빨치산이다 그런 말. 편든다 그런 파티산. 보편 타당한 점을 그거는 가진 자들이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편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편드는 거다. 제가 민중신학자들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너희들은 구체적이라는 단어와 편드는 파티션이라는 단어를 혼돈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당파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 군부 세력도 똑같이 당파성을 주장할 수가 있고 강한 사람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파성을 주장했을 때 약자들은 호소할 명분이 없어진다. 너희들은 언패러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하고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저를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쫓겨왔습니다.